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습니까? 도박, 마약, 인터넷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알아보아야 할지 모르십니까? 한인중독증 회복선조센터가 회복해드립니다. 회복 모임에 참여하실 분은 전화 909-595-1114, 909-595-1114, 사이트 www.irecovery.org입니다.
어저께 한국 미국 오피니언란에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자녀의 중독 문제라는 주제로다가 글이 나갔어요. 제가 요새 그 위드카우리닷컴을 정리하면서 인계 할 때 말로다가 뭐 이렇게 인계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있던 자료를 다 한 군데 모아서 그걸 운영하면서 남겨주려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거기도 올라갈 얘기인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미주 한국 일보에서 상당히 우리를 도와준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오늘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국 일본 뉴스 인터넷 신문에서 뉴스 검색에 이해왕 성대사 한국사시니까 검색하니까 246건이 쳤다고 나온 거. 또 미주 중앙일보에 보니까 126건 쳤다고 나온 거. MSN하고 구글 검색을 한국으로다가 이해왕 성대사 하니까 1060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주 한국일보에서 오편란에 170회나 거의 200회를 쓴 것 같아요. 이때까지요. 매달 한 번씩. 내가 글을 보내면 그쪽에서 또 수정을 좀 해가지고 원고답게 해서 글을 내놓은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다음이나 그 야구가 문 닫았잖아요. 그 한국 야구가. 그때 전부 다 중독증 칼럼을 쓰면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건강 뭐 생활 정보나 아니다가 이게 중독 기사를 내면 뭐가 나면 납중독. 2002년, 2000년대 그 쓰면 납중독만 나왔어요. 우리 중독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실적마다 포털사이트의 그 책임자들한테 계속 이메일을 치고 아 왜 중독자들이 많은데 문제가 아닌데 카테고리 왜 중독증 하나 안 만들어주냐고 그게 처음부터 짭짭하고 안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가 자화자성이 아니고 미주 한국어의 오편란에 약 200회의 글을 쓰면서 처음부터 주제가 중독증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정식 카테고리로 중독증은 안 돼 있지만 말로는 중독증 하면은 무슨 뜻이라는 것을 많이 내 알린 거예요 사실은요. 앞으로 카테고리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이나 세계 어느 포털 사이트에도 아직 중독증에 대한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지 않는 온라인 환경에서 미주 한국일보는 16년째 중독 주제들을 매월 칼럼글로 게재해 주시며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한국에서 추구해요. 그래서 중독증은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한국일보의 중독 전문 칼럼글을 이해하시고 어떤 분은 스크랩해서 보관했다가 처음에는 아 이런 게 뭐 그렇게 되나? 우리에는 아직 거기 아닌데? 근데 딱 보다가 그것쯤 되면 꺼내서 저한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부모들이 터지에서. 그리고 모르면 한국일보 전화 걸어서 이영상회사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전화 걸 때나 울고 별거 하시면서 그런 독자분들도 있어서 이제 한국일보에서 그걸 아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전 인식적인지 몰라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아니 인간이 지구상에 사는 한 중독 문제는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브레인 리워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약하지만 제가 한국일보에 기고해온 200여 편의 칼럼글은 내가 그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으신 뜻이 계속 중독하려는 글을 내가 앞으로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중독 문제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필요할 때 이 글을 보면 중독자가 한 번 돼서 낫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 한인순에서 쓴 이 칼럼 글들이 다는 해당하는데도 그때 해당되는 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한국일보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한인순독증 회복성했다나 이해왕 성교사를 검색하시면 많은 글을 도움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쓰려고 해요. 오피니언 제목에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자녀의 중독 문제, 이거를 이제 했는데.
오피니언 제목,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자녀의 중독 문제. 요즘과 같이 중독되기 쉬운 사회적 환경, 그리고 중독적 행위와 약물들을 접하기 쉬운 상황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중요하다. 어떻게 양육해야 자녀가 중독 문제 없이 자라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스타일을 바꾸거나 조정해야 한다.
중독의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을수록 중독 위험이 커진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중독적 행위와 약물에 대한 접근성, 가족의 중독 경력, 스트레스나 정신적 쇼크, 낮은 자존감,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성격 등을 포함된다.
지난 2014년 스웨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체코 등 6개 국가에서 알코올, 담배, 마약 등을 사용하는 11세부터 19세 청소년 7,718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개국 모두에서 관대하고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이 권위주의적 양육 스타일이나 무관심형 양육 스타일에 비해 때 자녀들의 마약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다.
이들 세 가지 양육 스타일을 처음 이론화시킨 사람은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다이애나 바움린드이다. 그녀는 1960년대 중산층 가정의 학력 전 아동 100여 명을 인터뷰와 관찰로 연구한 자료를 1966년 발표했다.
원래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양육 스타일은 권위주의적 양육 스타일, 허용적 양육 스타일, 그리고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이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마약 합법화니, 뭐 메디컬 마리아나니, 도박도 훨씬 전에 합법화됐죠, 미국에요. 그거 하고 나서부터 이걸 문 닫아서 못했으면은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앞으로는 온라인 도박도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은 중독의 원인이 뭐 돈이 많아서 도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ADHD 같은 성격이 뭐 선천적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닐 거고, 원래 한 가지 단어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다행히 4년 전에, 2014년에, 사실 마약이 미국이 먼저인 것 같아요. 구라파가 먼저예요. 그래서 구라파에서 스웨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런 6개 국가에서 무려 근 8,000명 해당하나, 7,718명에 대해서 나이는 11살부터 19세니까 미성년자죠. 21세가 성인 아니에요?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양보를 하느냐, 부모는 어땠냐,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그때 조사한 스타일이 영어로 말하면 indulgent and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관대하면서 권위가 있는 양육 스타일이 가장 좋은 걸 나타났다 이거죠. 그리고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권위주의 중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런 스타일이나 무관심형, neglectful parenting style.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도 힘들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는 스타일을 보더면, 아까 얘기한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이 그게 더 낫다, 이게. 근데 여기 혼돈되는데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하고 권위주의적이 그게 조금 달라요.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면은. 2014년도에 이런 원리를 갖고 연구조사를 했는데, 이 세 가지 parenting 스타일을 맨 처음에 이론화시킨 사람이 미국 뉴욕에 있는 여성 발달 심리학자인 다이애나라고요. 그분이 1960년대에 뉴욕 쪽에 중산층 가정에 학년전 아동의 프리스쿨, 한 6살 미만이죠? 그런 애들을 인터뷰와 관찰로다가 연구한 자료를 1966년에 종합해서 발표한 거라고요. 이건 어려서부터 이제 가정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여 명의 그 중산층 아동을 이렇게 직접 인터뷰해서 연구하는 같이 동료들하고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마지막까지 보면 이 세 가지 양육 스타일,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authoritarian이라는 건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라 이게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막 소리치고 내 시대를 따르라 군대에 뭐냐 그런 식으로 사람이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 permissive parenting style 허용하는 양육 스타일이라 이게 애들을 이해하고 그래 좋아 해 이런 그렇대 그런 허용하는 가정이라 이게 세 번째는 authoritative 권위가 있는 좀 위험이 우리가 말하는 위험이 있는 부모들 그런 양육 스타일이 있다 이게 위험이라는 거는 권위보다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된다 얘들아 그러면 자네들 보고 담배 피지 말라면 나도 담배를 안 피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몸을 보여줄 스타일이 영어로 직역하면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더 설명을 보면
첫째 권위주의적 양육 스타일은 부모가 낮은 수준의 반응으로 자녀로부터 높은 수준의 요구를 기대하는 것으로 매우 엄격하고 통제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엄하고 권위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대체로 불안하고 부모를 회피하며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자, 이 첫 번의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authoritarian이라는 건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라 이게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인 사람의 양육 스타일이야 이게 그러신 부모들은 반응은 낮게 주면서 자녀로부터는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거예요 애학 좀 받아야 돼 우등생이 돼야 돼 이게. 공부 잘하도록 지원은 잘 못해주면서 높은 기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uthority 하니까 컨트롤 하는 거를 말하는
그런 부모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그 자녀들이 불안하다 이게 부모님 말씀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부모를 눈치 스스로 피한다 이게 사랑이 부족하다 해서 자기 속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중독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둘째 허용적 스타일 부모는 자녀의 요구 수준이 낮은 것에 비해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지나치게 관대해서 제재 사항이나 규칙 이행이 어려워진다.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반항적, 도전적 또는 이기적이며 감정 통제가 잘 안 될 위험이 있다.
그 영어로는 permissive parenting 스타일인데 허용을 하는 스타일 부모는 야 요새 유행인데 너 스마트폰 사는 거 안 갔지? 안 달라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부추기는 식으로 누구네 집에 피어났으니까 우리 애들 피어나서 사줘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너무 허용하는 거 자녀는 별로 욕을 하지 않는데 부모가 미리 앞서가서 들어주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 형식이고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님이 너무 관대하게 대하니까 10시까지 집에 돌아라 이렇게 제재를 상을 해놓으면 안 지킨다 이게 가서 뭐 아이 뭐 설다 먹게 늦을 수도 있죠 뭐 그 뭐 이유 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가족에 어떤 수칙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 같은 게 그런 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 이게. 그래서 이런 가정에 성장한 자녀들은 반항적이다 이게 제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 된다 이게 자기만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정 통제가 잘 안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자 셋째를 한번 좀 읽어주세요
권위 있는 스타일은 요구와 반응의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양육 형태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상되는 행동에 대한 지침을 주고 부모 자신도 그 지침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따르게 만든다
예, 멋있잖아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담배 피우면 권위가 없잖아요 그냥 권위가 있는 건 내가 실제로 자녀들 앞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이 아니고 아무것도 내가 안 하면서 그냥 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녀한테 요구하는 부모의 요구사항하고 자녀가 반응을 보여야 하는 사항이 되게 동일하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진다 이거죠. 부모는 요구사항을 낮게 하면서 자녀를 보면 반응을 크게 보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자녀가 반응이 낮은데도 부모가 너무 크게 반응을 보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건 균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애들, 어른들은 부모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협조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담배 안 피고 부모님이 도박 안 하시는데 가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싶어도 참는 거죠. 그러다 청소년기를 잘 넘기면은 성년이 돼가지고 스스로의 그 개념이 쓰잖아요. 이해가 안 되겠다는 것이.
바움린드는 권위주의적 스타일은 너무 딱딱하고 허용적 스타일은 너무 무르며 권위 있는 스타일이 딱 좋다고 했다. 권위주의적 부모처럼 권위 있는 부모도 규칙을 강요하지만 전자와 달리 후자는 자녀에게 따뜻함을 보여주면서 규칙의 이유들을 설명하는 점이 다르다. 부모는 자녀가 중독되기 전에 양육 스타일을 바꾸어서 중독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한 노력들을 해야만 한다. 아무리 이민 생활에 성공해서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아도 자녀가 중독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녀의 중독병은 가정 모두를 평생 불행과 처참함으로 몰고 간다. 이미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는 가족들은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읽어주신 거의 첫 번째 그 문단은 영어로는 그렇게 됐어요. 권위적인 스타일은 too hard. 너무 딱딱하다 이게. 어렵다 이게. 그 다음에 permissive style, 허용적인 스타일은 too soft라고 했어요. too soft. 너무 물르다 이게. 그리고 authoritative 스타일은 just right. 아주 좋다고 그랬더라고요. 이거 이론을 쓴 사람이. 그러면서 authoritative 권위가 있는 부모님들은 authority한 그 권위주의적인 부모처럼 권위 있는 부모들도 규칙을 자녀들한테 강요한다. 너 몇 시까지 왔나? 마리아나는 하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스포츠지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건 한다 이게.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부모님들은 대체 그거 말도 하다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후자인 권위가 있는 부모들은 비록 권위주의적 부모처럼 강요는 하더라도 자녀한테 따뜻하게 대하면서 왜 내가 마리아나를 안 해야 되는지, 왜 스포츠 도박이 무서운지를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준다 이게 자녀한테. 내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카지노 도박으로 가고 또 멀어지고 또 뇌가 망가져서 모든 인생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애들이 권위주의적인 부모들은 권위가 있는 부모의 말을 더 듣게 돼 있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스타일이신지 몰라도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가요. 나도 회복하시면서 또 우리들도 과거에 연세 드신 부모님을 탓할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도 이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데가 살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터득하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많이 역사를 차이로 하다 보니까 몇 백만 마리 있으면 뭐냐, 자녀한테 백만 마리 이런 걸 불러줄 자녀 있으면 뭐냐, 이게. 완대로 타임 한다는 게 회복의 완대 타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 즐기자는 쪽으로만 가는 거야. 너무 못 끊는다고. 그게 문제가 돼. 우리가 한번 중독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아 그러다 감두겠지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재발도 많이 해보시고 이런 데 와서도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중독이 끈질기고 정말 쉬운 병이 아니고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중독이 무섭다는 건 다 동의하실 거라 이거죠.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신문에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였다 이런 거는 크긴 하지 아직은 잘 모르는다고요. 주위에 두 줄을 좀.
난로 중독적 행위와 약물들을 접하기 쉬운 시대의 부모는 내 가정에 가장 바람직한 양육 스타일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중독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만약 10대부터 중독 문제가 있던 자녀가 20대가 되어서도 계속하면 현재의 부모 양육 스타일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중독 행위를 중단시키고 회복 간섭에 보다 효과적인 부모 양육 스타일로 바꿔야만 중독된 성인 자녀를 치유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읽어주신 두 단어 중에 첫 번째는 앞으로 도박이나 마약이나 점점 더 많아지는 그 사회적 환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또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오신 분도 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카지노가 있고 이슬람 못이 있느냐. 피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요. 거기서 온라인까지 손바닥에 도박장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내 손바닥에. 그래서 더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마지막 줄에는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 때 10대 때 마련을 했던 사람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대학 가서 졸업하고 나서 대학 다니면서 20대가 되어서도 장년이 되어서도 계속 하면은 이건 음주운전 두 번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 걸리면 깨달아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현재의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잘 눌러보신다고 해도 자녀들이 중독증으로 가지 않는 데 되는 그런 좋은 패런팅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내가 하는 입증이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년이 된 20대 이후에 그 성년이 된 마약을 했든 도박을 했든 그런 그 가정의 자녀의 부모님들이 효과적인 부모 양육 스타일로 바꾸셔야만 중독된 자녀를 이제는 못하게 아니라 치유기관으로 가자고 하는 거 안 가잖아요. 어디 가라고도 막 그냥 거부반응 보이잖아요.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돼서까지도 중독행위를 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뭐가 잘못된 걸로 판단해서 고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학습 실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과거 당신은 세 가지 부모 양육 형태 권위주의적 그 다음에 허용주의적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위가 있는 부모 양육 그 세 가지 양육 중에 어느 한 양육 형태에서 성장하신 것 같이 느끼냐게
저는 허용족 저희 부모님은 개방적이셨고 실수를 해도 실수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 실수한 뒤에 설명을 해주셨지 실수를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꼭 실수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그 위험에 넘는 선이 아닌 이상은 허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앞서 가시는 부모님이셨어요. 되게 권위주의적인데 부모님 어때요? 뭐 부모님이 얼마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글을 보면서 유추 해석을 하니까 어떤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페미스의 표현 스타일 같아요.
허용적이 두 사람이 나왔네. 결혼 전에 부모님 양육 스타일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된 것 같아요?
Permissive parenting.
예, 그거. 예. 허용적 하자 이죠.
예.
세 분이 다 다야? 그 다음에.
저는 세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딱히 한 가지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대표적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도 두 번째 할게요, 그럼.
정식으로.
예.
나 이게 의외네. 무슨 여자분들도 가정이 있었으니까 여자분들은 어떤 분이었는가 해서 좀 얘기 좀 해.
허용적 양육 스타일하고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의 중간 정도?
권위 있는 권위죠.
권위 있는.
구축으로서 좋다고 보는데 그게.
허용적에 조금 더 가까운 건데, 네, 전부 허용적은 아니에요.
저는 권위주의적 양육 스타일.
총으로 권위적인 스타일이네.
저는 허용적하고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 중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기 부인하고 비슷하네.
네. 네.
부인은 어떠세요?
저는 세 번째 권위 있는 스타일이요.
몇 번이라고 쓰세요?
세 번째요. 권위 있는 스타일이요.
예, 예. 남편은 관계없이 나 천년시대에 성장한 가족 스타일.
저도 권위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러면 아내분들은 대개 퍼미시브나 권위가 있는 그런 그 예방 차원에서 있는 중독 예방 차원에 하시는 가정에 성장하신 분이 많고 도박을 하신 본인분들은 대개 두 번째 퍼미시브 오늘 참석하신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결과로 말할 수 없어요. 여섯 명에서 네 명 말할 때 그게 결과라고 쓰실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는 사실 전부 다 오스트리티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받아서 부모님 안 듣고 내 시도 살자 이래서 되는 줄 알았더니 거꾸로 퍼미시브 허용을 많이 하신 가정이 반응을 많이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가정이거든요.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네 행동에. 야 정말 그 발달심리상에도 100명을 갖다가 아동들 상담하고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 이론을 만들었는데 중독치유 분야에서 이렇게 이런 걸 아는 것까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다이아나가 한 그 리서치가요.
예.
프리스쿨을 리서치한 거지?
예. 그... 성인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현재 부모가 여기 되신 분이 많잖아요. 부모가 되셔서 사랑하는 자녀나 자녀들에게 세 가지 양육 형태 중에서 어느 양육 형태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냐, 이게. 지금 자녀들한테 어떤 양육 수단을 어프로치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말한 것보다는 몬테소리? 아시는지 모르는데 약간 허영적인 스타일인데 몬테소리 교육 규칙이 자유적이면서 액션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같이 하는 거. 개방적이지만은, 그러니까는 아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아, 아빠 해가 어떻게 떠? 그러면, 오케이, let's go to, 그러니까 바닷가 가서 해 뜨는 거 보여주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는 약간 액션에 있고, 한국적인 뭐, 책 읽어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몬테소리가.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 다니면서 되게 충격적으로 받았던 게 항상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국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 그랬고 실수를 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혼내시는 거. 근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이 괜찮냐고. Are you okay라는 말을. 저도 솔직히 요즘 애들 보면서 화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 그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개방적이지만은 개방만 무조건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해주는 거 대답을 주는 거 그게 약간 제 몬테소리 쪽 그런 것 같아요.
어쩐지 몬테소리 스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유명하게 1850년대 그 이탈리안 여자가 교육학자가 만든 교육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생각하는 막 빌리언니어들이 대부분 한 제가 알기로는 30-40%가 그 교육을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이아나가 얘기한 authoritative하고 permissive 거의 합하는 그런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authoritative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뜨느냐 하면 해가 뜨는데 그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몸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야 이거 이제 부모님 보통 가정 스타일 아니에요. 우리가 박수로 아 정말
하고 싶다는 거지. 하고 싶다는 거죠.
아이고. 아니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아, 잠깐 깨지 마세요.
애들이랑 많이 하려고 그러죠. 액티비티.
야.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일반 가정이 아니고 조금은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한테 양육을 받았었는지도 모르니까 아, 내 대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개선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그걸 느끼니까. 자,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질문.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페어런팅이 너무 30%씩 나눠져 있는데, 굳이 꽂는다면 저도 퍼미시브 쪽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같이 타러 다닌다든가, 뭐, 영화를 보면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해서 보면서 디스커션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제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늘 읽어보면서 많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운데 저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제가 도박한 이후에는 상당히 그런 파워가 낮아져서 많이 힘들어요. 저는 굳이 정한다면 퍼미시브인 것 같아요.
퍼미시브 그걸로 입원하시고 좋은 관계를 찾으려고 맺으려고 하셨는데
네.
내가 과거를 하게 되면 또 뭐 몇 달 동안 또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클로 보면은 그랬을 적에는 그렇게 못 하시는데 의도는 커미시기지만 그때는 내가 어떤 자녀들도 어떤 그 페어런팅 스타일 보여준 것 같아.
페어런팅 아예 안 했죠.
근데 좀 무서울이만큼 저는 두 가지를 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금요일 날 도박을 했는데 토요일 날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가 아주 24시간을 홀에이라울처럼 살았다. 내 자신한테 굉장히 좀 이중적이었죠.
이중적인 패러딩 스타일이 또 이론이 나오네.
둘 다 완벽해야 되니까
예.
예. 이것 때문에 하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지만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니까 굉장히 자신을 봤을 때 제가 좀 무서워요.
자녀라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 같이 알고서 딸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혼동스러워 한다고요. 일관되게 버리고 안 먹으면 버리고 안 먹으면 목적 먹고서 나가야지 쌀 먹었다 빵 먹었다 저한테 왔다 갔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면 혼동스러운 거예요. 아마 부인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오히려 일관된 안정된 생활을 자녀들은 원하지. 평안한 생활을 원하지. 뭐 좋았다. 한껏 뒤집어서 또 이랬다. 뭐 이러는 거는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아.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이죠. 에? 당신의 현재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양육 형태 중에 어느 양육 형태를 좀 적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퍼미시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실은 어떠리티예요. 제가 의식적으로는 아 애들한테 퍼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고 뒤돌아보고 내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떠리티라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저는 참 어렸을 때 나는 저렇게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저는 진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 깨달으신 분 우리 박수.
아니, 깨달은 분 깨달은 안 바뀌어져요.
네, 우리 여성분은 지금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대한 양육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로 가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권위주의적으로 나도 모르게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건 남편분의 뭐 좀 옆에 영향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죠. 제가 이게 권위 있는 양육 형태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애들을 방임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래도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좀 더 엄하게 해야 되지 않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오늘 뭐 이 과제로다가 우리 내면의 양육 스타일의 5단계, 4단계 확실하고 앉았네요, 우리가. 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버님이 아니라 부인 입장에서는 어떤 양육 스타일로 따님을 대하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막 권위적인 집에서 크질 않아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퍼미시브하고 오서리티브. 본인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오직 관심이 있다면 본인한테 관심이 있지 가족한테는 관심이 정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한테 모든 관심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해줘야 되는 그 규칙이나 뭐 이런 제재 이런 게 솔직히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이 본인 노는 거, 본인 하고 싶은 거 그거니까 저도 자식을 처음 키워보는 건데 혼돈이 되니까 저는 그 아이 교육하는 거 그거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애한테 이렇게도 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컸을 때 좋았던 기억들 그거는 애한테 하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이제 빼고 그리고 또 공부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박수요. 오늘 같은 방향에서는 비중독자 배우자들께서는 정말 배로다가 남편이 도망가신 남편 대신해서도 열심히 양육 스타일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박수. 아버지로서의 따님한테 어떻게
지금 얘기한 게 맞고요.
저도 이렇게 권위적인 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저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았어요. 나이 차이가 저하고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애를 낳으면 나는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듯이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잘하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뭐 잘하니까 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2번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학교 졸업했는데 딸 뭐 잡도 벌써 잡았고 네. 엄마가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잘하고 네. 다행히 머리는 또 저를 닮아서 그거 하나 물려줬으면 됐죠 뭐.
네,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우리가 행복해도 자녀들이 좀 더 안 되면 부모가 또 불안하고 힘든 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또 자녀가 이렇게 안 됐구나 하는 것도 죄책감 느끼는데 자녀들 공부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면 그것도 회복되는 데도 하나의 근거가 되고 또 얻어가서 할 수 있는 거죠.
병원에 취직 돼갖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이래요.
자 우리 아빠 입장에서 지금 자녀가 몇 살이에요?
저희는 아들만 둘인데 연년생인데 21, 22.
그죠?
20, 21. 뭐 그 정도예요.
이번 두 번째인데.
아, 지금 두 번,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이미 때부터 어떻게 아버지가 그 페어런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저게 두 번째고, 저도 마찬가지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애들한테 잘하면서. 그런데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다 잘 해줘갖고 애들이 잘 자랐어요.
그 이 가정도 부인이 대신해서 많이 힘쓰셨네.
결과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봉사장님은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고 솔직히 또 시인하시는 거. 그 얘기는 회귀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다시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거거든요. 자녀들한테 오늘 이런 학습하셨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하지 구체적으로 한번.
근데 먼저 이 사람이 자기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 남편이니까 그냥 변호 같은 걸 좀 해줄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오버타임을 되게 많이 했어요. 회사가 바쁜 관계로. 어쨌든 굉장히 피곤했어요 계속. 그래서 뭐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해는 해요. 왜냐면 굉장히 피곤했으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일 갔다 들어오면은. 그리고 제가 일을 안 했으니까 일을 안 한 만큼 그래도 집에 양육을 맡아서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애들하고 이제 많이 안 친하게 지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손해니까 뭐 저는 뭐 크게 상관 안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전형적인 한국 엄마 그냥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시키고 싶어서 욕심도 부리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뭐 애들하고 관계도 자꾸 싸워봤자 뭐 서로 기분도 안 좋고 상처만 버리고 하는 거 아니까 깨달으면서 언제부턴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냅뒀어요. 그랬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그냥 애들 그냥 항상 믿어주는 거 부모가. 그리고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진짜 저는 아까 후원자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누가 얘기하셨다는 것처럼 정말 애 입장에서 괜찮니 먼저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는 셋 중에 하나를 딱 고르라 그러면 저는 고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권이 있지도 않았고 권이 적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얘기하는 허용적인 거는 부모가 너무 투머치 이렇게 먼저 해주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항상 애들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알아서 하게 그때 잘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성경적 안에서 양육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반만 해줬어요.
예. 또 부모님이 집에서 직장 가지고 집에서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항상 어머니같이 자녀가 돌보는 사람 없잖아요. 애들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 아무튼 눈치 보면 어디 나가려고 하고도 엄마한테 허락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저희 신랑이 비록 도박은 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해요. 평생을 한 번도 회사를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그거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좀 성실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닌데, 아, 선천적으로 성실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거를 닮았어요. 그래갖고 뭐 나가서 놀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얘네들은 진짜 학교 끝나고 오면은 숙제부터 시작하고 뭐 항상 자기 할 일 딱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착한 아들들을 도와주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방임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요즘 애들은 뭐 우리 애들 세계에도 게임 많이 하잖아요. 애들 진짜 게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 진짜 게임도 안 하고 진짜 성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가 어떤 애를 만든다기보다 부모는 그냥 뒤에서 진짜 걔를 바른 길로 가나 지켜봐주는 역할을 하는 뿐이지 그냥 애가 타고난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내가 새삼스럽게 우리 봉사장님이 성실하다는 것을 아주 부인이 확실히 얘기를 하시고 본인도 긍정적으로
비록 도박은 했지만
예, 비록 도박은 했지만 예, 박수로 참신하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면은, 만약에 앞으로 그 자녀들을 낳게 되잖아, 결혼하셨으니까. 낳았을 때 어떤 그 양육 스타일을 키우고 싶으시냐, 아버지가 되면.
저는 다 해줄 것 같아요.
다 해준다. 이게 거기서 세 가지 중에 고르라면 어떤 거?
허영, 퍼미스.
퍼미시블.
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아들, 딸 생기면 하고 싶은 거.
벌써 사.
네, 되게 해드리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 네, 제가 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당신 아까 얘기하기를 부모님 사이는 퍼미시블 하겠다고.
네.
근데 거기에서 당신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는데, 또 그 퍼미시브로 그냥 양육하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겠다는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겠죠.
네, 근데 느껴야죠. 근데 네, 저는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틀려질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럴 것 같다고요.
그래서 박수래요? 네.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가정 형태는 이 세 가지 형태 중 어느 형태가 좋다고 보십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퍼미시브 네. 하면서 멘토십이 있는. 제가 많은 애들을 보고 있지만은, 아무리 어렸을 때 해도 저희들은 도망 온 애들도 있고, 진짜 똑똑해서 온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멘토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애들이. 물론 아이들의 옛날의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샤이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고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말 많아지고 따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권위주의적이나 권위 있는 그게 아니었고, 펄멘십 하시면서 하지만은 멘토십이 있는. 멘토십이 뭐냐면은 티칭을 해주고, 그러니까 레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게 모든 게 액티비티 하잖아요. 레슨을 해주고 나서 같이 해요.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혼자 하게끔 해요. 뒤에서 보고. 그 다음 혼자 하게끔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했을 때, 풀 스피드로 했을 때 실수를 하게 되면 퍼니시먼을 주죠. 근데 그 혼자 하기 전까지는 계속 붙어 있어줘요. 그런 약간 멘토십이 있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멘토가 되고 싶어서 멘토가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저를, 아빠는 나한테 멘토십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박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번 문제.
저 같은 경우는 따라오라 그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쉐어하면서 네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하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never give up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수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낳았기 때문에 제 아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태어난 이후로는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뿐이지 내 피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생각을 버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나 경험했던 거를 나는 너 나이 때 이런 걸 했는데 너는 어떻게 요즘 살고 있어? 최근에 뭐 선라이즈라고 시니어 되면 그런 게 있나 봐요. 비치에 가서 새벽 4시에 가가지고 홀 시니어가 다가가지고 선라이즈 하는 걸 뭐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는 그렇게 돼 있구나. 그거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하려고 해요. 새벽 4시에 홀 시니어 몇백 명이 다 갔대요.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확실히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번 문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정 형태는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답 세 번째 스타일이 권위주의적이가 아니라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 근데 이게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벌써 첫 단추가 아니라 큰 단추를 잘 먹여갖고 많이 이제 애들이 커갖고 많이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아빠의 그런 걸 좀 봤잖아요. 어렸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같이 많이 보내주기도 하고 뭐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많이 그랬으니까. 근데 애들이 크면 클 때 한때 사춘기 때인가? 그때 그런 걸 안 좋은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참 자신 없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해야겠죠. 저는 먼저 부모가 자기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 생각에는 참 동의를 하는데 그래야 진짜 그게 또 부모로서의 권위도 쓰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걸 못해갖고 그럼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형편에서는 제 지금 현재 처지로서는 그냥 와이프한테 좀 잘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뭐 좀 엄마한테 맨날 그 싸움 뭐 하는 그런 걸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엄마 무시하고 엄마하고 대화 안 하고 그런 걸로 봤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그냥 와이프하고 잘 지내는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모범이라면 뭐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서로 행복하고 그래야지 아이들도 거기서 평안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히 네. 네. 그렇지만 우리 공사장님은 이미 위원님 어깨 매주마다 이런 학습하러 여기 오시는 거를 자네가 봤잖아요. 개선하려고 하시는 그 노력을 봤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모는
도박 문제가 없더라도 아이한테 모범을 보인다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도박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모범이라는 게 뭐 너무 그냥 교과서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현실 생활에서는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도 자꾸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애들한테 네.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어려운 게 애들 키우는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은 그대로 보고 매일매일 생활이니까 저도 조심한다고 하는데 저도 조심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저도 하나라도 제가 모범을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참고로 저희 남편이 살짝 삐져있는데요. 저희 남편도 오버타임 많이 했습니다. 뭐 성실합니다. 지금 옆에서 말 안 했다고 말하라고.
아, 마이크 끝이 들려고 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럼요. 중요하죠.
다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커가지고 그냥 별로 엄마 아빠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좀 달라요. 여기 아들들하고 저희 딸은 조금 다른 게 우리 딸은 딱 그 자기 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A도 아니야. A-만 받아야지 그러면 그 이상은 안 해요. 그 친구들하고 놀아 나가서.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계속 대학교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막 하여튼 친구도 엄청나게 많고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정말로 대학교 때는. 근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잘 커줬으니까 지가 알아서 뭐 엄마가 많이 옆에서 이렇게 쉴드는 쳐줬지만
당신 덕이
네, 뭐 친구 좋아하는 건 제 덕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마지막 질문은 왜 오늘 미주 한국일보 부모 양육사에 관한 칼럼을 학습하시고 나서 다음 주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어떻게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하시겠냐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좀 제목을 바꿔갖고 여기 자녀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 자녀는 다 사랑하니까 내 자녀한테 내가 다음 주에는 뭐 빵을 사줄게라든지 뭐 어디 나가서 같이 뭐 줄넘기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학습 보니까 나서 자녀한테 달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들아 너 다음 주에 나하고 먹고 가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다짐할 수 있는 얘기 한마디만 좀 계속 하시면서 끝을
근데 이사하는데 같이 가서 뭐 이삿짐 도와주기로 했어요.
가서. 네, 그럼 그걸 좀 한번 크게 좀 얘기하세요. 되지.
아들아 내일 이삿짐 도와줄게.
여기는 저 아들이 없으니까 배우자한테 다음 주에 오늘 배운 대로 내가 승각이 나서 뭐 하나 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여기도 대고 얘기를 했어.
와이프가 지금 병원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져서 당뇨가 있어서 운동하려고 해서 그냥 와이프하고 수영 시작한다고 맨날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할 수 있게. 네,
네. 그 수영 준비해 그렇게. 응.
수영 준비. 수영 가자.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와이프한테 잘하는 모습 저는 그게 되게 와닿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제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와이프의 제 사랑 모습을 아들한테 보여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송교생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딸 바보가 되지 말고 와이프한테 잘하면은 딸들이 좋아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되게 많이 와닿았고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게.
예. 자, 여기서도 한 말씀입니다.
몇 년 전까지 매주 자전거 타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배구도 가끔씩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못한 것 같아서 자전거 다시 고치고 닦아서 같이 토요일마다 자전거 다시 타자 아들아.
예. 성모사님은 예. 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한번 그 얘기를 하세요.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한테.
아들은 아빠가 짜증 안 내고 잘 픽업하고 드롭하는 거 짜증 안 내고 짜증 내진 않았는데 짜증 냈다고 느낄 것도 같아요. 막. 그런 거 안 하고 해줄게. 그리고 딸은 설거지 안 시킬게.
아, 그거 자신있는 얘기니까. 엄마는 또
글쎄 뭐 애들한테 잔소리 안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제가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잔소리 이제 안 할게. 네? 네,
그래도 좀 해야죠.
우리 애한테 글쎄요.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
네, 그래요. 아빠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저녁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같이 나가가지고 먹자. 니네가 돈 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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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우리가 자녀였었고 옛날에는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되셨고 되고 계시고 그런데 아,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이런 세 가지 양육 스타일에 대한 칼럼 글을 같이 쉐어하시면서 많은 것을 말씀들 하시고 또 이렇게 웃으시면서 내 가정 얘기도 많이 하셔서 참 결과가 제가 보기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딱딱한 그 12단계 학습보듬을 오히려 가정적으로 그 회복상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칼럼 글이 나오면은 이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글로만 올렸거든요. 근데 이런 걸 겸해서 올리면 아, 나 같은 동료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상상력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참여자분들, 오늘 이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시여하신 분들에게 정말 큰 박수를 주시고 많은 감동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오프라인 참석자들도 잘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참석자들이 좀 더 기도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한국 그리고 오피언의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자녀의 중독 문제라는 주제에 대한 칼럼과 시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부 잡고 같이 평 기도문요.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이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셔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회복 모임에 나와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희망과 서로의 그런 처지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또 회복의 그런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앞으로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회복을 계속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를 리드하시는 이왕 선교사님 건강에 위해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런 모든 가정과 그런 그 환경에 사업에 축복 내려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각자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못한 여러 사정으로 같이 하지 못한 회복 우리 또 멤버들도 이 자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다 같이 다음 주에는 다 모여서 많이 모여서 같이 또 이렇게 좋은 이런 나눔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끝나는 시간, 마치는 시간, 가는 발걸음도 환상 한상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 모든 바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온라인 화이팅! 그리고 노동 줄 아니? 그죠? 해피 홀리데이! 감사합니다.
주 없이 아무것도
복과 변화의 광전 패대.